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헛된 삶을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진정 삶의 의미,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고단한 삶입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입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교사로서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배우라는 그런 격언처럼 우리 역시 열심히 배움으로써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아침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귀한 공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안 괜찮죠? 예. 오락가락 소리가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음성 제대로 안 들어가면 또 찍어야 되잖아요. 예. 괜찮아요? 아, 여기 나오는 게 들리는 건 괜찮아요? 예. 뭐 육성으로 들려도 괜찮으니까 뭐 좋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받으셨죠? 예. 돈 주고 사셨나요? 예. 어이, 그냥 공짜인가요? 아, 공짜예요. 아, 예. 그럼 중요성을 별로 모르시겠네. 돈 주고 사야지 중요한데 이거. 성경 파노라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어유, 상당히 컬러풀하죠? 좋습니다. 이 성경 파노라마 이전에 성경 종합개관이라고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 혹시 이 책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미 이거 한번 읽었습니다. 예, 다행히 없네요. 성경 종합개관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 책이 이제 이렇게 개정판이 나와서 이렇게 컬러풀하게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1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1시간 10분 정도에 이 책의 절반 이상을 훑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파트 3 해가지고 신구약 중간기 파노라마라고 페이지가 있습니다. 131페이지 되겠네요. 거기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힘을 줘가지고 힘을 줘서 이렇게 좀 뒤집어서 이렇게 꺾어도 괜찮습니다. 책은 다라지라고 있는 겁니다. 예, 딱 꺾어가지고 예. 지금 책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왼손에 쥐고 있는 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에 쥐고 있는 그 편을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나중에 신구약 중간기 신약은 나중에 김성태 전도사님하고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 신입교사 교육에는 제가 이걸 전체를 다 했어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여러분들 1시간 10분 동안 이거 다 못 읽거든요. 읽기만 해도. 그런데 너무나 좋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 10분 동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데 이 책이 아주 큰 길잡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 성경의 파노라마를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을 선정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왼쪽에 있는 이 편을 공부를 할 텐데 저는 책을 사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목차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는 한눈에 보는 성경 파노라마라는 바로 뒤편에 목차가 있습니다. 네, 페이지 수가 딱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깝네요. 예, 컨텐츠 해가지고 차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럼 여기를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 그리고 2, 3, 4로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1, 2. 왼쪽에 있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 파트 1에서는 성경의 골격 파노라마라고 해서 골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필기구 있죠? 저하고 공부하면서 필기구를 써가면서 체크하고 색깔도 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골격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골격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챕터 1.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해가지고 성경의 새 골격이라는 또 골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새 골격이라고 나옵니다. 골격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그 뜻이겠죠? 그리고 챕터 2. 여덟 기둥으로 성경의 맥을 잡아라. 방금 전에 세 골격이었는데 이제 여덟 골격이 됐습니다. 여덟 골격이 되어가지고 이 골격에 대한 내용을 파트 1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골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골격에 대해서 세 골격, 여덟 골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파트 2를 보시면 구약 성경 파노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파트 4를 보십시오. 신약성경 파노라마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상당히 대칭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 2를 보시면 챕터 3가 구약 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신약성경 파노라마 챕터 9를 보시면 신약 시대를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대칭적이죠. 그리고 챕터 4를 보시면 지도로 보면 구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4에서는 구약 성경을 지도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책에 보면 지도가 다 나와가지고 이 지도로 구약 성경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게 아주 대단하게 지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5 보시면 구약 드라마 속 줄거리의 핵심을 잡는다 해가지고 핵심 주제의 줄거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챕터 그리고 챕터 7을 보시면 생활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원리 1, 생활원리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례를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요. 번지수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차례를 보면서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이 내용을 여기에 배치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을 볼 때는 그게 필요해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왜 썼을까? 이 내용을 왜 여기에다가 기록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자의 의도를 쫓아가는 것, 그리고 뚫어보는 것, 꿰뚫어보는 것, 이것이 책을 읽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차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본 겁니다. 한번 눈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공부할 때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겁니다. 1, 2, 3, 4 있고 파노라마. 파노라마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구나. 그런데 골격 파노라마, 구약 성경 파노라마, 중간기 파노라마, 신약 성경 파노라마 이렇게 큰 네 덩어리로 돼 있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덩어리를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그 덩어리는 골격이라는 첫 번째 덩어리, 세 골격, 여덟 골격 이라는 골격이라는 덩어리가 있고 두 번째는 열두 시대,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도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주제로 공부를 하고 생활 원리로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한눈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으로, 왼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문 보겠습니다. 서문. 6페이지 서문입니다. 6페이지 서문에 보시면 오늘은 제가 이 강의를 이 책에 충실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 양식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내용을 전달할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가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저와 책을 번갈아 가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인류 역사상 가장 의아한 출판물이 있다. 그리고 그 문단의 제일 마지막에 과연 이 책은 무엇일까? 바로 성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성경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이따가 공부할 때 26쪽, 27쪽에 이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인류의 문제를 불러온 한 가지 원인, 죄, 그 원인과 그 문제를 치유하는 우주적인 한 가지 치료법,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 그 치료법에 대해 일관성 있게 말씀한다. 예, 참 명문장이죠.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죄와 치료, 그 치료는 구원자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마치 거대한 퍼즐과도 같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퍼즐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이 책을 자기가 준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서 쭉 뒷받침 되겠죠? 네. 네 번째 문단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극히 작은 일부분을 뽑아서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책, 성경을 이루는지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한 큰 그림, 밑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 저자의 의도를 아시겠죠? 네.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이 편집자의 글이 나옵니다. 편집자의 글이 나오는데 그 8페이지에 제일 아래 줄을 봐보세요.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창세기에서 발원하여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히 흘러가는 구원 역사의 물줄기가 어디가 본류이고 어디가 지류이며 어디가 색강인지를 보여주는 영적 항공사진 지도가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항공지도가 필요한데 바로 이 책이 그런 책이다라고 지금 편집자가 한국인 편집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책은 영적 항공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쪽입니다. 그쪽. 그리고 영적 항공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보세요. 그래서 그는 테리올이라는 이 저자는 그는 성경을 역사, 체험, 애연의 세 구획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아주 쉽게 우리를 인도한다. 바로 이 단어, 이 세 단어에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를 딱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밑줄 쫙 이렇게 막 공부했죠? 밑줄 쫙 하고 막 색깔 칠해 동그라미표 두 개, 막 별표 몇 개 이렇게 했죠. 바로 이 성경의 항공사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세 단어예요. 역사, 체험, 예언. 이 세 단어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상당히 지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시키시기 바랍니다. 역사, 체험, 예언. 한번 해볼까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역사, 체험, 예언. 그것을 HEP라고 표현을 해요. History, Experience, 그 다음에 Prophecy. H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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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P 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사람은 성경 종합개관이 아니고 이 파노라마를 쭉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바이블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텐데 아주 유능한 가이드니까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면서 이 책을 같이 공부해보자라고 이 편집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을 것 같죠? 네, 넘겨보세요. 자, 한눈에 보는 성경 파노라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그림이 상당히 파노라마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길을 떠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와가 더 키가 크네. 여러분들, 아담은 아담에서 아담이지만 하와는 왜 하와인지 아세요? 아담이 어느 날 잠을 자고 깨는데 너무 옆구리가 아팠어요. 왜 이렇게 아파? 하고 이렇게 아프다 하고 고개를 들고 딱 봤는데 웬 아리따운 여인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했어요. 아픈데 너무 예쁜 여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는 해야 되겠고 할 말은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반갑다는 의미로 How are you?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ow are you가 하와가 됐다는 별로 웃지 않으시네요. 웃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와가 됐다고 그럽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네.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그 대목에 써져 있는 글이 율법서 다섯 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 같죠? 예, 삼손이라는 한 건장한 남자가 뭔가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옆에 역사서 12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목동이 화풀을 타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다윗일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시가서 다섯 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골이 있고 병사들 모습이 보이면서 대선지서 다섯 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바다 쪽을 보니까 큰 물고기에 잡혀 들어갔던 요나의 모습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소선지서 12권 해가지고 그 12권의 제일 마지막 책의 이름을 봤더니 말라기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구약성경이 여기 바다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목이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서 5권. 아까 역사서 12권 본 적 있죠? 다시 역사서 5권. 그리고 서신서 21권. 감옥에 갇혀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뭔가 두루마리에 뭔가 적는 거 보니까 성경을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같죠? 네. 서신서 21권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이 섬을 벗어나는데 거대한 보화가 있는 성이 보입니다. 거기에 예언서 1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눈에 파악했을 때는 성경의 파노라마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차례는 아까 보았기 때문에 이제 파트 1 성경의 골격 파노라마를 공부를 하겠는데 성경의 골격 파노라마가 세 골격과 여덟 골격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세 골격, 여덟 골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챕터 1입니다. 예. 챕터 1이 어디까지 될까 하고 봤더니 30쪽까지 챕터 1입니다. 여러분 30쪽 한번 찾아보세요. 네. 성경의 세 골격이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가 16쪽부터 29쪽까지 되어 있고 30쪽부터 여덟 기둥으로 성경의 맥을 잡아라. 그리고 43쪽까지가 여덟 기둥에 대한 성경의 맥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생각을 가지고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보겠습니다. 16쪽에 지금 퍼즐 조각 맞추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왼쪽 문단에 보면 성경 1 기본적인 성경 접근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성경 접근법이 있는데 그 접근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종합적 접근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분석적 접근 방법이다. 먼저 종합적 접근 방법은 큰 그림을 보는 것이다. 예, 이런 데는 이제 딱 여러분들이 밑줄 긋거나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얘기를 하면서 높이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눈에 보는 그런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분석이라는 그 그림 있죠?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는 종합적 접근 방법은 큰 그림을 보는 것이다 라고 돼 있었고, 그런데 비행기가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세세한 광경을 놓치기 쉽다. 여기서 분석적 접근 방법이 등장한다. 네. 그래서 1번 종합적, 2번 분석적,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8쪽에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왼쪽에 두 번째 문단. 그렇다면 종합적 접근 방법과 분석적 접근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다. 두 가지 접근 방법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순서는 뭐냐? 전체를 먼저 본 뒤에 부분을 보고 다시 부분을 전체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이다. 예, 이게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전체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바로 전체를 보여주겠다 하는 그 첫 번째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곱 가지 논리적 단계 해가지고 종합과 분석에 대한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쪽 오른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문단을 보겠습니다. 종합이나 분석은 이 일곱 단계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부분을 전체 그림과 연결시켜서 객관하기를 원한다면 종합이 될 것이고, 개별적인 부분들을 그 자체로 탐구하기를 원한다면 분석이 될 것이다. 말씀에 유능한 일꾼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연장을 모두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종합적 접근과 분석적 접근을 양날의 검처럼 잘 다루는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에 이야기하는 바는 옳습니다. 19쪽 2번 성경 조감의 중요성. 조감이란 말은 무엇일까? 예,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조감은 새가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를 한눈으로 관찰한다는 뜻이다. 왜 조감이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뼈대가 있어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이 뼈대를 성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성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9쪽에 왼쪽에 문단의 제일 아랫줄 한번 봐보시겠어요? 성경 66권 중에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은 22권이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단지 16권, 16권을 통해 전개된다는 사실을 아는가? 아십니까? 예, 그 그림을 봐보세요. 16권.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빠졌죠? 민수기, 신명기 빠졌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빠졌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역대상하 빠졌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에스더 빠졌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11권,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5권, 그래서 총 16권만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타는 줄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역사적인 내용의 순서에 맞는 줄거리는 이 16권 속에 다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사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지 아세요?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웃으시라고 이번에도 안 웃으시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이 어느 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콩 볶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마태가 볶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마가가 볶았냐? 아닌데요. 그럼 누가 볶았냐? 라고 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요한이 볶았는데요. 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랍니다. 아유 참 제가 힘드네요. 오늘 아침에. 예. 예, 이렇게 11권의 구약성경 줄거리를 전하는 책 11권과 신약의 5권의 줄거리를 전하는 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그림들은 동그라미를 착 쳐놓고 색깔 있는 것으로 좀 치고 그러세요. 예. 네. 이제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예. 자, 20쪽. 20쪽에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림에 보면 창조부터 완성까지 바로 직선적 역사관, 예,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보통 하죠.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이렇게 직선적이냐. 너무 분명하니까 싫다. 좀 경계선 지역에 있는 회색지대가 좀 있어야지 숨도 쉬고 숨을 수도 있지 너무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그 개념을 배격합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이거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배타적이 될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진리는요 절대적이에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시계인데 이 시계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여기에 보탤 수 있습니까? 이건 시계가 아닐 수도 있어. 왜 그걸 시계라고만 고집하니? 라고 한다고 해서 말이 되겠어요? 왜 이걸 꼭 칠판이라고만 하니? 다른 것이라고도 하지. 너한테 칠판이 나한테 칠판은 아닐 수도 있잖아. 그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의 가능성을 배격해버려요. 이것이 시계면 시계가 아니라는 모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격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이다, 배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들 물러설 필요 없어요.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는 왜 너를 이거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세상에 저 많은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만 너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지금 독선적인 건가요? 독선을 부리는 건가요? 아버지를 저를 낳고 길러주신 아버지예요 라고 얘기한 게 독선적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니?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진리가 절대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절대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한테 옳은 것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너의 도덕적인 기준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너한테 옳은 것을 꼭 나한테 강요하지 말어.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펄펄 끊는 주전자 물을 갑자기 탁 들더니 그 말을 한 사람한테 이렇게 부으려고 할 때 왜 그러냐 너? 그랬더니 나는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이 물을 붓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이 순간 너에게 이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 자기 생각에는 그게 옳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면 그거 존중해줘야죠.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손해보지 않는 선 자기 이익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자기를 지키는 하나의 방어적인 수단일 뿐이지 절대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러서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누구셨는지 그가 어떤 사역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자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이건 물러설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여러분 이것을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타협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1쪽입니다. 자, 이 책에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1쪽의 오른쪽 문단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일 후에 평균 기억력 아래에 보면 그러나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72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그 기억력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도표로 나와 있고요. 그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복습하면 암송하기가 100%입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이 책을 복습하시면 여러분 것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최선의 방법은 영적으로 목마른 심령을 갖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적인 목마름. 타는 갈증, 타는 목마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예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나를 세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나를 세고 공부하라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이 목마름이 있으면 오아시스를 찾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적 오아시스, 성경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증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책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아 문맥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읽어보라. 하나님 말씀이 당신 안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도록 당신 삶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달라고 구하라.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현재의 당신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것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3927 해가지고 39권, 27권 해가지고 총 66권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라 올드의 세자, 테스트먼트의 아홉자에서 세자 아홉자에서 39권이고 그 다음에 3하고 9로 곱해서 27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죠? 그래서 그냥 3927 하면 39권 27 해가지고 6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경에 새 골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단어가 우리 이 책을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새 골격은 바로 이 새 단어에 모두 들어갑니다. 예. HEP 이것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여덟 골격이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 여덟 골격이 되냐면 이 히스토리 이 부분이 나누어져요. 구약에서는 율법서 모세오경 알죠? 예. 율법서 그리고 히스토리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역사서 이렇게 그러니까 새 골격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HEP, 역사, 체험, 애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좀 분석을 해봤더니 구약의 히스토리를 율법과 역사서로 바꿀 수 있다. 더 세분화시켜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골격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골격이 된 거예요. 네 골격. 그런데 신약도 똑같이 HEP를 그 신약을 지배하고 있었던 HEP를 다시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 이렇게 앞에 있는 히스토리 복음서는 지금 예수님의 역사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역사잖아요. 그 신약의 히스토리 역사를 다시 구약에서는 율법과 역사로 나눌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복음서와 예수님의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도 다시 몇 골격? 네 골격. 그러면 신구약 합치면 여덟 골격. 그래서 여덟 골격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딱 잡으면 돼요. 아하, 먼저 성경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HEP, 세 골격으로 크게 나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구약으로 들어가니까 구약에서 H에 해당되는 부분이 율법과 역사서로 바뀐다. 세분화된다. 바뀐다가 아니고 세분화된다. 그리고 신약도 H 부분을 바로 복음서와 역사서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그러면 구약의 네 골격, 신약의 네 골격 해서 총 여덟 골격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 집에 가셔도 돼요. 네. 아, 집에 가시면 안 되지. 예.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념이 잡히시죠? 아, 세 골격. 역사, 체험, 애언인데 그 역사가 바로 율법과 역사서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총 여덟 골격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방금 그 내용을 그 23쪽에 보면 성경의 세 골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약을 보니까 역사서였는데 왼쪽에 구약은 17권 역사서, 신약은 5권 돼 있죠. 17권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해당됩니다. 적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에스더.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권. 구약은 17권, 신약은 5권, 17권과 5권, 창세기부터 에스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서가 구약에서는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해가지고 5권입니다. 그리고 체험서는 이제 사도행전 다음부터 로마서부터 쭉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해가지고 21권이 체험서 내지는 서신서라고 그럽니다. 편지니까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가 다시 구약은 17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외기가 쉽죠. 17, 5, 17. 바로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예언서 구약의 17권입니다. 그러니까 17 더하기 5 더하기 17 하니까 몇 권? 39권. 예, 39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 계시록. 예전에 요한 묵시록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 계시록. 그게 예언서 한 권이에요. 그럼 신약은 5, 21, 1이니까 몇 권입니까? 27권. 그럼 39, 27. 딱 떨어지죠. 그래서 세 골격,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24쪽. 방금 세 골격으로 본 성경의 역사를 이제 한 권씩 다 적은 거예요. 한 권씩 다 적어가지고, 자, 먼저 색깔 그 청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 있죠? 그 왼쪽에다가 H라고 적어보세요. H. H. 예, history. H. 그 다음, 욥기라고 해서 색깔이 좀 그, 응? 뭐라고 해야, 무슨 색깔이죠? 예, 좌우지간 그 색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해서 거기를 욥기 옆에다가 E라고 적어보세요. E. 예, experience. 체험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있으면서 왼편에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리고 오른편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해도 되겠죠? 예, 거기에다가 P라고 적어보세요. P. 예, 그럼 prophecy, 예,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세 골격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에는 구약과 신약을 모두 포함해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성경의 역사 요약해서 이제 한 문장으로 구약의 역사를 쭉 표현한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고 말았다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경에 쭉 그 역사들을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26쪽. 26쪽에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단이 나오죠. 신약의 역사를 한 단락으로 요약해보자 해가지고 하늘이 다시 열리고 천사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준비했다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쭉 혼자서 훑어보시면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한눈에 그 흐름을 요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 해가지고 이제 26쪽의 오른쪽 그림 있죠? 책 그림. 거기 보면 40명의 기자, 10가지 기록수단, 1600년의 기록기간, 1189장, 세 가지 언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가지 언어 밑에 적어져 있죠? 예. 2930명의 등장인물, 66권, 모든 주제를 망라한다, 1551개의 지명이 있다. 성경은 거의 1만 킬로미터를 포괄하는 지역에 10개 나라에 거주하며 약 20가지의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40명의 기자들이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쪽,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단, 성경은 27쪽 오른쪽에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을 고대하며 신약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고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다양성을 갖추면서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내용을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8절. 성경에 특별한 용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적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훑어보시면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의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 9번입니다. 성경 얼마나 잘 알고 있니? 네. 성경의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 28쪽의 오른쪽 그림이 두 개 있죠? 보면 화살표가 하나님께로 가는 화살표가 있고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인간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다음 문장,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한쪽은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예쓰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전자는 자신의 힘으로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다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있는가? 그 확신의 근거를 요약해서 제시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겠는가? 천국의 영광의 문 앞에 당도했을 때 당신을 안으로 들여보내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증거하는 것이다. 예, 맞죠? 이 책을 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제가 이 책들을 여러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책이 또 있거든요. 이 다음 판에 나오는 거. 그 책도 있고 테리오리 이렇게 써놓은 책들을 보면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인간들이잖아요. 그잖아요. 예,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챕터 2입니다. 여덟 기둥입니다. 예. 여덟 기둥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구약의 네 기둥, 신약의 네 기둥.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31쪽의 왼쪽에 있는 성경의 여덟 골격이라는 책이에요. 책 그림이에요. 31쪽. 31쪽의 왼쪽에 있는 성경의 여덟 골격. 여길 봐보세요. 자, 구약을 보세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서하고 예언서를 동그라미 쳐서 하나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H,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서에 이꼴 표시를 하시고 체험서, 익스피어리언스, 네, 시가서를 체험서라고 보시면 되고 예언서 이렇게 되면 세 골격 맞잖아요. 그 세 골격을 여덟 골격, 네 골격으로 구약에서는 표현했고 신약의 네 골격에서 총 여덟 골격이 된다는 겁니다. 역시 신약도 복음서와 역사서를 하나로 묶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역사서로 H라고 한다면 역사서 하나로 묶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서신서를 역시 체험서 E라고 표현하면 이것도 역시 세 골격을 네 골격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1번 율법서 기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안다는 뜻도 됩니다. 바로 이 속성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귀중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거 꼭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을 지나서 34쪽을 보십시오. 지금 율법서, 그 첫 번째 네 골격으로 나누었던 첫 번째 골격 율법서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댁에서 쭉 공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34쪽에 보면 역사서, 이제 아까 율법서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네 골격의 두 번째인 역사서가 나오겠죠. 2번 역사서가 나온 거예요. 그 2라는 숫자 밑에 보면 8 골격 돼 있죠. 8 골격의 두 번째 골격이라 그 말인 거예요. 예, 역사서 설명이 나와 있죠. 네. 구약의 역사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민족의 이야기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역사서의 내용인데 12권의 이스라엘 역사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35쪽에 그림 있죠. 여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가 모세오경이죠. 그건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는 에스더서에서 끝나요. 그리고 에스더서까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살았던 인물들 있죠. 그 인물들 중에서 시편을 적은 사람, 잠언을 적은 사람, 예언을 적은 사람, 이 사람들의 내용만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더서 다음부터 욥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는 앞에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살았던 인물들이 그 중에서 적었던 책들, 그것들만 따로 뽑아내가지고 에스더서 다음부터 말라기까지를 거기에다 배치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은 에스더서까지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았던 인물들의 남긴 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들이 욥기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에 따로 빼져가지고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걸 기억하시면 아하, 성경의 구성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성경은 딱 보면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누시면요, 분량 차이가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이것을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까지 딱 나누고 여기서부터 지금 저기 보면요, 이렇게 되는데 이 여기까지가 역사서예요. 에스더까지. 그리고 이 여기에 살던 사람들의 글을 여기에다가 비치를 해놓은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아하, 성경이 좀 이제 눈에 들어오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6쪽입니다. 36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의 정점과 낭떠러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덟 골격의 세 번째 골격, 시가서가 나옵니다. 예, 시가서를 우리는 체험서, experience, 체험서라고 볼 수 있죠. 이 시가서를 보면 다섯 권이 시가서에 해당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 다윗의 시편, 아굴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 그 사람들은 역사에서 이미 살았던 사람들의 글, 영감된 글을 뽑아낸 것이라고 얘기 드렸죠? 예. 그런 시가서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3번 시가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예언서가 나옵니다. 여덟 골격의 네 번째 골격, 구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골격, 예언서, H.E.P. P에 해당되겠죠. 17권의 예언서가 있다. 봤더니 이스라엘 선지자들 이름이 쭉 나오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이름이 그 성경의 이름이 됐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러니까 말라기서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라는 거예요. 말라기. 이름이 말. 성이 말. 라기. 라기야. 말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영감받은 성경을 비치해 놓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예언서, 예, 기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아주 이분이 참 대단한 게 어떤 전체적인 메시지를 한 단어나 한 그림으로 딱 표현해 버려요. 예언서, 딱 그러면 기대. 근데 어떤 기대냐? 37쪽에 보세요. 37쪽에 오른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아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대다. 두 가지 기대가 맞아지면 좋겠죠. 문제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넘깁니다. 38쪽에 자, 여덟 번째 골격의 다섯 번째 골격은 복음서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신약 공부하실 때 하겠지만 이 골격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기만 드립니다. 복음서, 드디어 보내주신다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 Good news. 가스펠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깁니다. 40쪽. 여덟 골격의 여섯 번째 골격, 역사서. 예, 역사서가 나옵니다. 역사서. 예, 우리 그 아까 이야기 드렸죠? 역사서 사도행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복음서, 네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서. 그게 지금 이제 여덟 골격의 여섯 번째 골격입니다. 이 역사서에는 교회라는 게 이제 드디어 생겼고 그게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지금도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지어져 가고 있죠? 예. 하나님은 천지를 며칠에 창조하셨죠? 6일. 예. 성막을 몇 년에 지으셨죠? 1년. 솔로몬의 성전은 7년. 하나님의 교회는 200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하루 만에 못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순서와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지금 2000년 동안 지어가고 계셔요. 교회의 비밀이 큰 거예요. 그만큼.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 같은 부적절한 인간들에게 맡기셨어요. 말이 됩니까? 저 인간한테 교회를 맡겨요? 아이고, 정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베드로한테 교회를 맡겨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저 제자들한테 교회를 맡겨요? 다 도망갔는데. 근데 맡기셨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탄이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베드로를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가룟 유다를 자살하게 했고 제자들을 다 도망가게 했는데 어? 저 인간들한테 교회를 맡기네? 예수라는 작자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말이 될까? 예수가 좀 도운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잖아요. 앞에 있는 거 어느 정도밖에 못 읽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도 기이합니다. 천사들의 눈에도 기이해요. 어떻게 저 같은 인간한테 말씀을 맡기겠습니까? 근데 맡기신다는 거예요. 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맡기고 전할 부탁을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을 준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분의 광대한 지혜를 사탄은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큰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41쪽 보시면 역사서가 있고 이제 서신서가 나오는데 서신서가 7번에 나오는데 그 왼편에 있는 문단 첫 문단 첫째 줄을 한번 봐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께서 주시는 거듭남을 체험했는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예수님이 당신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가? 그렇다면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살고 계신 것이며 당신의 몸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령의 정 가운데 하나로 삼으신 것이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벽한 모임은 아니지만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다. 맞죠?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주 핵심들을 이렇게 딱 기록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시하고 있죠. 그리고 서신서를 보시면 613가지의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대표적으로 십계명. 그런데 신약은 1051가지의 명령이 들어있다라고 돼 있죠. 그 숫자 보이죠? 41쪽에 오른쪽 보면 613가지 동그라미, 1051가지 동그라미. 구약의 율법 제시가 613가지였다면 신약은 1051가지의 명령,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신약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42쪽 보시겠습니다. 예, 예언서가 나옵니다. 여덟 번째 골격의 여덟 번째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세상 최악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세상 최고의 날이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적어놨어요. 참 옳은 표현이죠. 구원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날이 되지만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즉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예, 그것이 42쪽 오른쪽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자, 43쪽에 보면 하나님 43쪽 오른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영생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바라신다. 예, 구원을 받고 친히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화, 생활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 그리고 결국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3단계 구원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는 3단계 구원론이라고 그러고, 그 실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성화된 삶, 깨끗해지고 거룩한 삶을 산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의 몸을 완전히 홀연히 변화시키는 영화가 있다. 글로리피케이션. 예. 그 영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3단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아주 쉽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 챕터 파트 2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파노라마가 되어 있는데 이제 시대의 지도, 주제, 생활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기 한번 보세요. 앞에 부분 정확하게 HEP를 기억하시고 H가 다시 두 가지로 세분되어서 네 골격으로 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 책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신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부터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흐름을 딱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도 똑같이 구분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걸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헤매지 않아요. 아,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예언 부분이구나. 근데 이 예언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역사 속에 이 부분, 이 정도에서 살았구나. 이걸 이제 연결시키면서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연결이 돼요. 그걸 이제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연결의 링크, 이것을 여러분들이 뇌 속에서 연결해 가는 게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많이 연결이 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46쪽 보겠습니다. 구약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신약시대를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죠. 구약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6쪽 1번 구약 성경의 윤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번 장에서 우리는 성경의 4분의 3 분량에 해당하는 구약의 윤곽을 잡아볼 것이다. 구약은 신약의 3배에 달한다. 당신은 몇 가지 안내를 받아 같은 지역을 주제, 시대, 제목으로 여행할 것이다. 예, 이거 세 단어를 여러분들 표시해야 되겠죠? 예. 구약 성경을 윤곽을 파악하는데 주제, 시대, 제목으로 파악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2번을 보십시오. 47쪽 2번. 2번에 보면 주제별로 본 구약 성경. 예, 자기가 주제, 시대,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제로 본 구약 성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쭉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 넘겨보세요. 48쪽. 주제별로 본 구약 성경. 그런데 제일 위에는 HEP가 나와 있죠? 예. 그리고 그 주제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것은 어떤 것은 아주 중요해서 대가 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 소가 되는 게 아니고 분량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분량의. 이사야서 하나가 소예언서 다 합친 것보다도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대예언서라고 해서 양이 많다는 뜻이지 중요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 목록 외우기 주제별 역시 아직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예, 이것은 여러분들 썬데이 스쿨, 예, 주일학교에서 어렸을 때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 배운 분들 있죠? 네.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다 외셔야 돼요. 예, 교사로서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줄줄줄줄 외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시고 도움이 될 때 노래를 불러서 하기도 하면은 더 좋다는 뜻입니다. 50쪽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주제, 시대, 제목이라는 세 단어를 기억했죠? 이제 시대가 나옵니다. 4번. 예, 시대별 적어져 있잖아요? 예, 시대별 4번. 그런데 구약을 12시대로 나누었어요. 12시대로. 그 12시대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구약의 12시대라는, 그 표가 있죠? 그걸 보시면 12시대를 어떻게 나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10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12시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5번. 자, 역시 아직 시대입니다. 시대인데 이제 이것에 들지 못한 나머지 책들에 대한 자리를 정해주자 해서 율법서 두 권, 레위기와 신명기. 그 시대에 보면 보세요. 시대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로 넘어가 버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 그 레위기, 민수기에 자리매김을 해주자 그겁니다. 그리고 룻기에 자리매김을 해주자. 역대상하에 자리매김을 해주자.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서에 자리매김을 해주자. 그 내용이 바로 5번입니다. 5번. 넘겨보세요. 52쪽. 예.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를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사이에 넣어놨죠. 역사서를 사사기 쪽에 룻기를 넣어놨죠. 그러니까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사무엘 하가 역대상이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이 역대하에서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열왕기를 공부하면 반드시 무엇을 같이 공부해야 되겠어요? 역대기, 역대기 상하를 공부해야 돼요. 역대상하를. 거기서 내용이 요약 반복되고 보충하고 있어요. 자, 역대상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뭘 봐야 될까요? 사무엘 하. 이렇게 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룻기를 공부하고 그 배경을 알려면 사사기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시가서가 나옵니다. 시가서 보니까 욥기가 창세기 쪽에 돼 있죠. 그렇죠. 족장시대에 해당되는 아브라함 바로 이전의 시대의 욥기가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욥기가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시기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배경을 가진. 그런데 욥기가 창세기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돼 있죠. 체험서로 빼내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체험서로. 아셨죠? 이 지금 배치는 70인역 성경이라고. 그 70인역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을 바꿀 때 이 성경 배열 순서를 그 70인 학자들이 정한 거예요. 함께. 그 배열에 따라서 지금의 이 성경의 배열 순서가 나온 겁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구분하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사무엘 상하에 시편이 걸쳐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편 기자들은 사무엘 상하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 해당되는 거 보니까 아가서, 잠언, 전도서에 나와요. 아, 예. 다윗과 솔로몬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상, 열왕, 10명의 왕이 아니고 많은 왕,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고, 예언서도 보시면 53쪽에 예언서 봐보세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보니까 오바댜서부터 하박국서가 왕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에레미야 에가서와 에스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 시대의 예언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순서는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 분량에 따라서 배치를 했던 거예요. 소의 예언서만 나중에 12권으로 뒤로 다 빼낸 거고 지금 시대로 따지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는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제일 뒤에 나와가지고 말라기서보다 먼저 제일 말라기 뒤에 있어야 돼요, 원래. 그래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뒤에 옮겨보세요. 아, 말라기서는 아니네요. 보면은, 뒤에 보면 학계스가랴 말라기가 있죠.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에스겔 다니엘 다음에 학계스가랴 말라기가 오는 것은 맞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역사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그죠? 아까 제목, 세 번째가 제목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성경 통독법 해가지고 제목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57페이지 보면 창세기의 장별 제목 해가지고 제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55페이지는 시대순으로 본 성경 해가지고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거 있죠? 그 내용이 55페이지에 보면 시대순으로 해가지고 그 역사서에 살았던 그 인물들이 체험과 예언서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게 한눈에 나와 있어요. 55쪽 그림.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55쪽에 시대순으로 본 구약 성경을 눈으로 찍고 사진으로 찍고 계시면 이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의 장별 제목이 나오고요. 자, 넘어갑니다. 60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쭉 그 큰 줄기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도로 구약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보는데 여러분들 63쪽 봐보세요. 지도로 보는 구약의 세계 해가지고 지금 성경의 구약이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을 점점 부분 확대를 해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64쪽 보세요. 지금 현대 국가들이 구약 세계에 이렇게 해당된다. 그리고 65쪽 보세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 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고 초승달 지대로 해가지고 이 지역이 바로 성경 구약 성경의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는 직접 그려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려볼 수는 없겠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여기 나와 있는 얘기대로 한번 성경을 그려보세요. 그럼 이곳이 바로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배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쭉 지도가 나와요. 이제 그 다음부터 67쪽 지도로 보는 창세기, 그 다음 68쪽 지도로 보는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지도로 보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 소리급세 모양의 왕국시대, 예. 사울에서 포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왕 때 두 개로 나눠져 버리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도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74쪽, 지도로 보는 사무엘 상하, 예. 왼쪽에 있는 왕국의 연대는 여러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기억하셨다가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나라가 분열되었는지. 예, 9시 30분. 지금 우리가 10시 30분에 해당되고 가고 있죠. 근데 9시 30분에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930년에 나누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BC 930년. 재밌죠? 예, 9시 30분에 성경 공부반을 향해 나누어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9시 30분, 930년에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로 보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7쪽 보면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해가지고 색깔을 다 구분해가지고 창세기부터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것을 이 지도에다가 다 표현을 했어요. 참 대단하죠? 할 일이 없는 건지 대단한 건지 참 지금 볼수록 대단해요. 이것을 지금 여기에 다 표현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책들의 자리매김 해가지고 이제 넘겨보세요. 78쪽. 우리는 아까 시대별로 어느 시대에 어떤 책들이 쓰여졌는가 봤죠. 그것을 이제 지도에다가 이 예언서는 여기에 썼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서 봐보세요. 요나서 나홈서는 아수르를 향해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바벨론 보면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있죠. 예, 지역의 이 지역, 즉 바벨론 포로시대의 이 지역에서 적혀있다는 것이죠. 요나서 나홈서는 아수르를 향해서 적어져 있고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이 성경들이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활동한 지역이 79쪽에 나와 있어요. 포로 이전에 누구, 포로 시기에 누구, 포로 이후에 누구, 이런 아수르, 또 바벨론, 이스라엘, 이렇게 유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연대기가 나옵니다. 80쪽 봐보세요. 80쪽에 보면 12시대의 기간과 주요 사건을 연대순으로 쭉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연대는 생각을 안 했잖아요. 아까 9시 30분, 930년만 생각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연대순으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챕터 5. 예. 핵심 주제가 있는데 이제 성경 각 권의 핵심 주제를 다 나타내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근데 레위기서에서 좀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가는 길 1장부터 10장 그 아래 있죠. 제사 있죠. 제사. 그 제사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다음에 요제를 그 가세표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속건제라고 적어주세요. 속건제. 예, 이것은 제사 목적에 따라서 다섯 가지 제사거든요. 번소와 속소 해가지고 다섯 가지 제사 목적에 따른 제사가 있고 요제는요 제사 방법에 따른 네 가지 제사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바로 화요 거전 해가지고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그래서 요제가 빠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제 대신에 속건제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제사 방법에 따라서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레위기서 공부하시면 배우게 돼요. 화제 그럼 burnt offering, 그래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제 그러면 흔들어요. 요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 목적에 따라서 다섯 가지, 제사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제는 제사 방법에 있는 것이 제사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제 대신에 속건제라고 바꿔달라는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각 권마다 이제 주제들이 다 나와 있어요. 84쪽 보세요. 각 권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그림에 다 표현했어요. 그리고 5, 6, 신명기, 여호수아 쭉 갑니다. 계속 보세요. 사사기, 7번의 죄의 순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그 큰 아웃라인만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웃라인만 기억하고 계시다가 집에 가셔서 혼자 공부하시면 돼요. 쭉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89쪽 지납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그 다음 90쪽, 91쪽 계속 지금 성경 순서대로 쭉 가고 있죠? 예,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예, 계속 갑니다. 여기에 아주 금쪽같은 문장들이 많이 적혀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다 하나씩 체크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 쭉 공부하고 읽을 때 너무 문장들이 참 요약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그 성경들을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계속 가세요. 말라기스까지. 99쪽. 예. 예,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각 권의 주제가 끝나고요. 그 핵심 사항을 101쪽에 또 기록해 놨어요. 예. 예,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102쪽. 하나님의 드라마가 사람을 바꾼다. 이제 생활 원리입니다. 생활 원리가 1, 2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생활 원리가 표현된 부분은 103쪽이에요. 103쪽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 봐보세요. 지금 여섯 가지 생활 원리가 제시되어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 두 가지 구출. 육신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도 있어야 된다. 출애굽기였죠. 민수기.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징벌한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사람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 사사기. 과거를 무시하는 자들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사무엘상, 시작이 좋은 것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과거에 범했던 죄를 무시해버린다는 것은 다시 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생활의 원리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시작이 좋냐? 조심해라.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사후를 봐라. 시작은 너무 좋았지 않냐? 그러나 그 결말을 봐라. 이런 모든 내용들이 생활 원리로 지금 구약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생활 원리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아주 명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내용에. 여러분들 이거 꼭 훑어보셔야 됩니다. 쭉 넘어가면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냐면 117조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 1시간 반 안에 구약을 다 끝내는 역동적인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학생들이에요. 예, 116쪽에 보면 생활원리 2가 나옵니다. 예, 또 볼까요? 117쪽 봐보세요. 구약성경의 생활원리 두 번째. 사무엘하,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요, 실수했을 때 하나님 보호는 해주십니다. 보호는 해주셔요. 심각한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큰 일을 당해야 될 때 보호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데요, 대가는 자기가 지불해야 돼요. 자기가 그걸 선택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선택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왕 바로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줬죠. 그런데 나머지 결과들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간증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단을 못 쌓았잖아요. 애굽에서는. 그리고 롯을 잃어버리잖아요. 롯은 애굽에서 몸은 떠나왔지만 애굽의 마음이 떠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을 때 애굽의 온들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떠나오지 않은 거예요. 결국 롯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얻어온지 아세요? 애굽에서 하갈을 얻어와요. 이 하갈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3000년이 넘잖아요. 인간은 문제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봉합하고 치료하시잖아요. 우리는 사고를 뻥뻥 떠뜨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거 맨날 메꿔 다니시잖아요. 보호를 해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이거 중요한 생활원리입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잘못했으면 어렸을 때 매 맞았잖아요. 매 맞을 때는 매가 커버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커버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더 커버해요? 매가 더 커버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그때 느껴져요. 맞을 때는요. 내가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하나님 때리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징계가 무서워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내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죠. 버리운 자. 우리가 징계,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죄 때문에 생긴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는 해줘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사김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현명한 증거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안전하다.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르호보암이 결국 나라를 나눠버렸잖아요. 열왕기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바벨론 포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고난이 수반된다. 에스라서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느헤미야서 예,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육적인 활동과 영적인 것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어느 쪽이 더 부각돼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항상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영적 활동이 있어요.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량에서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이 원리로 제공되고 있어요. 넘겨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18쪽 봐보세요. 118쪽에 그 그림 봐보세요. 참 그림 좀 보세요. 자, 118쪽 그림 멋있죠? 안목에 적용해놓고 그 뒤에 있는 그림 봐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봐보세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참 이거 정말 엄청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마음에 품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11개 사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1쪽 안전한 길 예, 그림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었으면 좋겠냐. 예, 그리고 11개 하가 나옵니다. 122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는 역사의 모습을 123쪽에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125쪽. 125쪽의 왼쪽 분단 한번 봐보세요. 이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왼쪽 문단의 네 번째 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묵인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예.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오래 참는 거하고 묵인하고는 틀려요. 사람들이 이거 혼동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봐보세요. 문단. 당신은 매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큰 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다는 생각에 자족해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스러운 얼굴로 다닌 적은 없는가? 그 일에 대해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모든 것을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열왕기하의 교훈을 통하여 깨닫기 바란다. 하나님의 묵인이라고 느껴지는 잠깐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예,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우리 삶의 커다란 원리가 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갑니다. 예. 자, 128쪽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지점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어내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건 책일 뿐이에요. 이건 테리오의 책이지 내 책이 될 수 없어요. 내 책을 만들려면 이걸 질글질글 씹어 먹어야 돼요. 어? 옛날에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영어 사전 막 영어 다 외우고 나면 먹어서 막 씹어 먹었다고 그런 잔인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 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걸 내 것으로 반드시 소화해버리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8쪽에 두 번째, 왼쪽에 두 번째 문단 봐보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난 한 주 168시간 중에서 영적인 삶을 발전시키는데 몇 시간이나 할애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을 묻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가장 쌩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가? 지난 한 주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공부했고 얼마나 적용했고 암송했는가? 기도가 당신 삶의 일부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단순히 무엇을 달라고 간청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까지 이르렀는가? 목마른 이웃들에게 냉수를 몇 잔이나 건넸는가? 소득을 얻자마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는가? 네. 이것을 지금 균형 잡힌 그리스도 원리라고, 생활 원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는 영적 활동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현실적인 시간을 투자했었는가?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아, 바빠요. 막 급해요. 텔레비전 볼 건 다 봐. 인터넷 할 건 다 해. 그러면서 바쁘다고 그런다면 우리 곰곰이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바빠요. 뭘 하는데 바쁜데? 자기 육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바쁘냐고 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약성경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이야, 많이 했죠? 예. 여러분들 이것은 비록 요약되어 있고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지만 깊이가 함께 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묵상하고 고민하고 자신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씩 알알이 뽑아내가지고 적혀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을 부지런히 읽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양식을 삼으신다면 앞으로 교사 생활을 하실 때 아이들에게 참 개괄적인 측면을 쉽게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쉽게 핵심의 원리, 주제들을 전할 수가 있어요. 꼭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으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을 우리의 친구 삼아서, 동반자 삼아서, 영원히 우리 품에 품고,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우물을 길어내지 못해서 목마르고 갈증된 상태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물을 곁에 두고도 길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